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의 절기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전반부에 있는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뚜렷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 던져져서 흙으로 사라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와는 다른 신비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변화된 육신의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아는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모여서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육체는 이 세상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와 같은 그런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영화롭게 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우리들도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육체를 다시 입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질병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 사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나사로의 사건이 11장 1절 말씀부터 57절까지 긴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53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오리밖에 안 떨어진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부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와서 나사로의 집에서 먹고 쉬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를 조문했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그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걸어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온성이 소동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할 때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권세와 자신들의 지위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절 말씀 보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나 큰 파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사건 가운데서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10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4일이나 되어서 베다니에 오셔서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한 가족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 가족들은 즉시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주님은 즉시 나사로에게 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일이 되어서야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례에 있어서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3일 동안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그가 다 보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장례 습관을 보면은 3일 동안은 이 심지어 우는 사람들을 사서 올 정도로 많은 친구들과 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3일 동안은 열렬히 애도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첫 3일이 지나면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영혼이 떠나가고 육신이 분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우리의 지식으로 본다면 이것은 고대 사람들의 미신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 3일의 기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안에 오셔서 나사로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육신이 이제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죽은 지 3일 후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을 때에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들을 보면 이들의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주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그녀가 좀 더 믿음과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마르다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녀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녀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마르다는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사로의 가정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재현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쩌면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뒤늦게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실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는 부족함과 한계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반응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 안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이해에 맞게 변형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거기에 대한 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놀라야 하고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하고 주님 정말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께 묻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 가운데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바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더 큰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은 실망스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 지식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어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가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녀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견고하게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비슷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해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 내 지금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듭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대한 순종도 제안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제안합니다. 우리의 돈도 제안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제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많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르다처럼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노력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축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은밀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천천히 더디 믿고 더디 깨닫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로는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듣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보배롭고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과 축복을 은혜롭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리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의 형편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의 습관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이와 같은 불신앙의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그것을 보는 제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녀들은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 알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결코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수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 하고 예수님을 향한 극한 반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낮이다. 사람이 일하려면 낮에 일해야지 밤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숨기고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그 안에 머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지금에 있는 로마와 연합되어 있는 이 권력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 것을 꿈꾸는 그런 수준의 생각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같이 이해하고 주님이 고난받는 자리에 가신다면 자기들도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그저 주님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연약하고 어린 제자들의 신앙을 봅니다.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기쁨을 추구할 뿐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뜻을 쫓아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어떤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도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까지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인내와 겸손으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극히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유는 뭔가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이런 이기적이고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인자하시게도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어린 믿음의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우리 주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정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와 같은 구약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는데 제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라와 다니엘과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실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식은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마르다는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현재 삶의 안전과 풍요로움이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식으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 상태에 머물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경험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항상 현실의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크고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흔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 자신의 안위나 우리 자신의 만족까지도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머리에 머무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부활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항상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되게 믿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머리 가운데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 안에 참되게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면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자신이 이루실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분명하게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의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서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수납되어집니까? 그것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나 제자들과 같은 이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영생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주님 나에게도 그런 생명을 주옵소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였습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7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가져오게 될 결과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할 때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그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이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